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2쪽에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단에서 연약한 설교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같이 칭찬의 말씀은 없고 비판과 책망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잘못된 자기 인식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너희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또한 잘못된 자기 인식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사들이 환자를 오진할 때에 이 의사의 오진은 환자의 생명을 매우 위태롭게 합니다. 환자가 치료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이 의사의 오진으로 박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의 오진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못 진단하는 것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의 오진보다도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못 진단하게 될 때에 이 결과는 더 심각하고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며 그들 하나하나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이 평가를 다 끝낸 교회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일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올바른 자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온전한 자기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그 모습이 가장 분명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상태를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고 주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려달라고 하는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충격적이고 두려운 평가를 받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진리는 신앙의 중간 지대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간 지대, 신앙의 회색 지대에 거하는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사람들 가운데는 이상적인 모습으로까지 그려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삶이 사람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는 매우 혐오스러운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대적으로 매우 부유한 그런 도시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질 좋은 양모를 생산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이 검은 양모가 매우 유명한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보면 특별한 박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고 윤택한 그리고 영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래서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들의 신앙에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핍박이 없고 박해가 없는 것은 좋은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나태해지기 쉽고 안일함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 절박함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경제적으로 매우 풍성한 가운데서, 윤택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세상적으로도 참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여전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는다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을 크게 존경할 사람으로 알아야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노회에 갔는데 노회에서 받은 인상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독립장로교단의 가장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께서 화요일 아침에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아마 요번이 마지막일지 다음이 마지막일지 그렇게 건강 상태를 염려하셔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젊은 목사인 저에게 큰 감명이 되었던 것은 설교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가 변합니다. 울며 기시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수십 년을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텐데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말할 때마다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울먹이는 톤이 되어서 거의 엉엉 우실 것 같은 그러한 톤으로 그리스도의 자비를 말하실 때에 많은 젊은 목사들에게는 얼마나 감동스러운 그런 설교였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한 3시간 정도를 기도회를 하는데 저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제 영혼이 많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머리가 허연 그런 목사님들, 60 이상의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신데 바닥에 엎드려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게 무슨 재난의 현장에서 통곡하고 있는, 초상집에 와서 통곡하고 있는 모습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목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마지막 그 남은 그 순간까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간절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제가 도전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많이 식사하면서 젊은 그 사역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그렇게 간증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기아 교회 경제적인 윤택함 가운데서 핍박이 없는 그런 평안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시급함 같은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거짓된 만족함 가운데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나 문제는 주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영적인 뜨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를 축복해 달라고 이 세대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신앙이 토하여 내치실 만큼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생명을 다하여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에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도 좋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상태로 나오는 것을 주님은 역겨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41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날도 여전히 이와 같은 갈급함으로 이와 같은 뜨거움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자기 기만의 위험과 비극에 대한 것입니다. 자기 속임, 자기 기만에 대한 위험성과 비극에 대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도 또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없이 살아가면서 결국 이들이 처하게 된 운명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신앙의 중간지대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자기 속임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기에 잘못한 점이 있어도 개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그 자리에서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이 기만은 단순한 오해와 착각을 넘어서서 얼마나 심각한 위험인가, 얼마나 비참함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진리를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울을 좀 보고 다녀라. 거울을 좀 보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 거울을 좀 보거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면서 다 거울을 보고 나오셨을 것입니다. 머리의 모양도 또 옷 매무새도 보면서 여러 차례 확인하고 또 여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또 화장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순간 거울을 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추어 너희 영혼을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괜찮은지 너희의 모습이 정말 건강한 모습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자신들을 제발 좀 비추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항 속의 개구리가 어항의 물이 서서히 온도가 높아질 때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태로운 곳에 서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스스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다가 영원한 파멸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의 평가와 주님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하다. 나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갔는데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병들었고 너희는 추하고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추한 모습을 제발 좀 가리고 다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낸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입니까? 주님이 없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스스로 거짓된 만족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참 소름이 끼칩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들은 너무 비극적입니다. 그 종말이 참으로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날마다의 삶에 주님은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주님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간 지대에서 살아가다가 다다르게 되는 그런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대 교회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곧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죽었다는 선고가 내려질 것입니다. 최악의 평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정한 관계의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하였지만 주님은 19절에 보시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싫어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자라고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말씀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순도 높은 금을 사라는 말씀인데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거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순결해지고 믿음으로 부요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그런 경제적인 부들을 또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뭐 돈이 없으면 안 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부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부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곳에서 주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믿음을 소유한 자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며 그 정금과 같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은 구절들을 생략했는데 14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히브리서 아멘, 히브리어의 그 아멘은 그 진리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헬라어에서는 그냥 그 음역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그 소리 나는 그대로 따와서 아멘이시오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좋은 번역이라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그 시각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재물을 자랑하였던 제국들이 있었습니까?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나서 금으로 치장하면서 도시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권력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제국을 통일했다고 했는데 그 제국이 다 어디 갔습니까? 로마가 일어났지만 또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언젠가는 지상에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역사에만 남아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라. 내가 평가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평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파산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물은 별로 없을지라도 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주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에 신실하였던 서머나 교회 성도들 향해서 실상은 너희들이 부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질 좋은 양모로 옷을 만들어 몸에 걸치고 다니며 만족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를 알지 못하는구나.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을 입고 죄의 수치를 가리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말씀에 비추어 너희의 영적인 상태를 제발 좀 바라보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절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그림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전박대를 당하여서 문 밖으로 쫓겨나셨는데 거기서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며 나와 교제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이 오해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전도지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적용하여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지들이 가끔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맥은 지금 관계의 회복이 단절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불신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제가 끊어진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서 허망한 삶을 살아가지 말고 나와 함께 동거하자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은 매우 기뻐하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우리와 동거하시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잔치 때에 많은 그 풍성한 음식을 차려놓고 식사하는 그런 기쁨의 그 장면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탕자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버지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먼 타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가운데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아버지의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 내가 일하면 여기서 고생하는 것보단 낫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집으로 맞아들이시죠. 그래서 새 옷을 꺼내서 그 아들에게 입히고 또 살찐 송아지를 꺼내서 잡아서 함께 잔치하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바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초청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부터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 거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맞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여 너희와 함께 동거하며 나의 기쁨을 나의 풍성함을 너희와 함께 그렇게 공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자비로운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문 밖에 세워두는 결례와 무례를 너무 자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런 칭찬할 것이 없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관계를 회복하자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는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긴박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올바로 보고 있는지 정확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동거하시며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를 향하여서 말씀을 주시며 칭찬과 또 잘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죽어가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전히 회복의 그 길을 안내하시며 회복되라고, 살아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집에 먹을 양식이 있고, 우리가 입을 옷이 있고, 우리가 거할 집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부요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위험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옵소서. 먼 거리에서도 돌아오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채고 달려나아가 그 아들을 안으시며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아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날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